에베소서 58번 메시지. 거룩히 하심과 깨끗히 하심과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 두 번째. 5장 26절과 29절에는 네 가지 중요 단어들, 즉 거룩히 함, 깨끗히 함, 양육함, 소중히 품음이 있습니다. 대적이 이런 문제들을 별로 가렸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들의 의미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메시지에서 그 문제들을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님의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요소를 더함.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교정하거나 개선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사람들 대신에 좋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좋든지 나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치 있는 한 가지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우리 속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요소가 우리 속으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포함합니다. 5장 26절의 거룩히 하심은 단지 통속적인 데서 분별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요소가 우리 속에 더해지는 것도 의미합니다. 거룩히 하심은 교회 생활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외적으로 적응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형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퍽 느슨했다 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가 형제들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합당하게 처신하려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거룩하게 하심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런 종교적인 행동은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한 것에 포함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기 개선이나 자기 조정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 온 존재를 그분 자신으로 적시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거룩히 하심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 존재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계획적인 행동이 아닌 자연스러운 표현. 성경과 공자의 가르침을 둘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인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생활에서 마치 공자의 제자들인 것처럼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종교적 관념의 영향하에서 그들은 성경을 교리나 윤리적인 가르침의 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고 내내 믿고 있지만 사실상 공자의 제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남편은 머리이므로 그녀는 남편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므로 자신의 행동을 해명합니다. 그러한 말은 매우 좋게 들리지만 종교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이 5장 22절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 안에서 충만케 되는 것에 관한 그의 말 뒤엄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아내의 순종함이 외적이거나 계획적인 시도에서가 아니라 그 내용의 내적 충만에서부터 나와야 함을 가르칩니다. 흔히 그리스도인의 결혼식에서 목사는 에베소서 5장의 남편과 아내에 관한 바울의 말을 따라 신랑과 신부에게 당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러나 신랑이나 신부는 순종과 사랑이 우리 영 안에서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케 된 결과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일 자매의 순종이 참되다면 계획적인 노력이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녀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함이 없이 순종하기 때문에 자신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종은 그 자매 안에 분배된 그리스도의 요소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녀가 남편의 머리된 말에 있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한 계획적인 순종은 종교적이며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함. 거룩히 하심과 행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거룩히 하심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행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사십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는 분은 그분입니다. 내주한 그리스도로 인해 순종하는 것과 행위와 외적 교정으로 인해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듀엔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모두 외적인 가르침이 아닌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행동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내적 생명의 유출이 될 것이며 자연히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고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을 사랑할 것이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생활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며 영안에서 삼일 하나님으로 충만됨의 결과일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메시지에서 도움을 받을 때 결코 전과 같지는 않으리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젊은이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개선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들은 그 메시지에서 들은 것을 행하려고 자신의 노력으로 힘쓸 것입니다. 스스로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하심이 아닙니다. 참된 방법으로 그렇게 되려면 주님을 접촉하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 나의 생명과 인격이십니다. 주여, 저를 취하시고 점령하시고 소유하옵소서. 오 주여, 내 마음 구석구석에 들어오시어 당신 자신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며 내 마음 안에 당신의 거처를 정하시옵소서. 주여, 나는 내가 달라진 것인가에 대해 주의하지 않습니다. 또 행동에 대해서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이 나를 채우시고 날 통해 나오시는 것만을 주의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주님을 접촉한다면 주님은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당신의 존재 안으로 더해질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더해짐이 당신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무거운 부담. 주관적인 그렇게 하심은 가르침이 아닌 사신 그리스도의 내적 역사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의 복 안에서 문자에 속한 교리를 주의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매우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 내 마음에 있는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심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이 부담이 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심은 분명히 외적인 행동이나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깊은 인상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리스도의 요소를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룩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이 요소뿐입니다. 천연적인 기질을 씻어버림. 주관적인 고룩해 함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더해지지만 깨끗해 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속한 것, 특히 천연적인 기질이 제해집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우리의 천연적인 기질이 씻겨 나갑니다. 기질이란 사람의 구조의 가장 내적 측면, 즉 우리 존재의 뿌리 자체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기질이란 전적으로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질과 관습과 버릇이 결합되는 성격은 부분적으로는 내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외적인데 반하여 행위는 전부 외적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하지 않으시고 성격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하시며 기질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의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분의 요소를 더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전적인 기질을 제거하십니다. 그분의 깨끗게 하심은 우리 존재의 깊은 속에서부터 전적인 요소를 씻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주님은 교회를 모든 주름 잡힌 것들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름 잡힌 것들은 우리의 전적인 기질 때문에 생깁니다. 따라서 이 주름 잡힌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천연적인 기질의 요소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대 기질이 무엇인지 지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의 기질을 분별해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깊이 깨끗하게 되었고 순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낡고 천연적인 기질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씻겨졌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기질을 씻어버리는 것은 가르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요소를 우리 존재 안에 분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요소가 되어지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 속한 것이 내보내어집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되어짐을 갖지만 단 한편으로 천연적인 기질의 재짐도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지고 우리의 전쟁 기질은 제해집니다. 이 과정의 결과는 새 성분이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고 옛 성분은 내어 보내지는 신진대사의 변환인 변화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 이미 지적했듯이 5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세 단계로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단계인 육신의 단계에 계실 때 그분은 십자가로 가셔서 거기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기꺼이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하겠다고 말씀드린다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우리의 낡은 것과 전쟁 기질들을 내어보내기 위해 생명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심과 깨끗게 하심 안에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영양 공급과 만족. 계속해서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에 대해 살펴봅시다. 젊었을 때 나는 에베소서를 연구하는 데 매우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양육되고 소중히 품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 양육되고 품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양 공급을 주십니다. 우리 속에 놀라운 만족감이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은 영양 공급으로부터 옵니다. 깨끗게 함과 양육함. 생명 공급을 받음으로써만이 우리는 우리의 기질에 대한 주님의 깨끗게 하심을 견딜 수 있습니다. 외과 의사는 환자가 수술을 견디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와 포도당을 환자에게 주입시킵니다. 주님의 깨끗게 하심은 우리의 내적 존재 깊은 곳을 수술하는 영적인 수술입니다. 주님의 깨끗게 하심은 그분의 수술하심입니다. 그와 같은 수술을 위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양육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천적인 기질이 거칠고 비열하며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한 어떤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 형제는 제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긋지긋한 자신에 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필사적으로 알고자 했습니다. 난 외적인 방법으로는 그를 돕기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차로 그를 깨끗이 하고 철저히 순수하게 만드셨음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매우 사랑했고 또 주님께 완전히 열어드렸습니다. 그 형제가 자신 속에 주님을 위한 근거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거룩해 하고 깨끗이 하기 위해 들어오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수술하시고 그의 전체적인 기질의 요소를 씻어내셨습니다. 그러한 큰 수술을 견디려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내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형제는 주님이 그를 깨끗이 하실 때 영양 공급과 누림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깨끗이 하실 때마다 또한 영양 공급도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영양 공급이 수반되지 않은 어떤 거룩해 하심이나 깨끗이 하심도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의 산물입니다. 당신 자신을 거룩해 하거나 깨끗이 하려고 스스로 노력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인 빈곤의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룩해 하시고 깨끗이 하신다면 그분은 영양 공급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달콤한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순수하게 하실수록 그분의 영양 공급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순수하게 만드시는 과정 아래서 고통받는 대신에 주님과 그분의 넘치는 생명 공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정한 온화함으로 소중히 품으심.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또한 그분은 우리를 소중히 품으십니다. 그분은 마치 아이를 먹일 때 그 아이를 소중히 품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조금은 아이들이 얼마나 어머니의 온화함과 안락함을 누리는지 당신의 체험을 살펴본다면 주님이 당신을 거룩히 하시고 깨끗히 하시며 양육하실 때 그분의 다정한 온화함으로 소중히 품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분의 소중히 품으심은 당신을 안락하게 하고 위로하며 당신을 달래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깨끗게 하심과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함.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리로는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성경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거룩해 하심과 깨끗해 하심과 양육하심과 소중히 품으심을 원한다면 당신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금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 예수여, 아무것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내 존재 안에 있는 모든 근거를 당신께 드립니다. 주여, 나를 소유하시고 나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옵소서. 주여, 나는 외적인 것들, 심지어는 외적인 방법으로 귀회성하는 것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난 당신만을 주의합니다. 주여, 나의 생명과 인격이 되시옵소서. 당신이 이렇게 주님을 접촉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살아계시며 참되고 유용하시며 또 인지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 당신에게 그분 자신을 더하심으로 당신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 당신의 전체인 기질의 옛 성분을 씻어내심으로 당신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풍성으로 당신을 양육하시고 그분의 온화함으로 당신을 소중히 품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속에서 일어날 때 당신은 주님을 놀랍게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신부를 예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